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오는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북한이 남북 당국 간의 대화와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중심으로 좀 더 자세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김영권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인권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유엔 북한인권 현장 사무소가 서울에서 문을 연다는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동안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사무소 개소식 날짜가 정해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는 23일 서울에서 문을 엽니다. 이 서울의 광화문 한복판에 글로벌 센터라는 큰 건물이 있는데요. 예. 그 건물 안에 이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 문을 열게 됩니다. 그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개소식에 앞서서 그 사회 그 연결망이죠. 트위터 계정을 열었는데요. 예. 거기에 보면은 공식 명칭이 영어로는 UN Human Rights Office 하고 가로 열고 서울 이렇게 쓰고 있고요. 네. 한글로는 UN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이렇게 명칭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도 이 현장 사무소, 서울의 현장 사무소는 UN 인권기구 서울 사무소 이렇게 북한이란 말은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네. 23일 열리는 그 현장 사무소 그 개소식에는 UN 인권 최고 대표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씨죠. 이 최고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고요. 네.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참석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현재 그 서울 사무소는 이미 그 서울 사무소장이 그 임명이 된 상태인데요. 공식 발표를 하지는 않고 있지만 UN에서 네. 과장 또는 심의관급 가운데 선발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사무소의 직원은 대체로 5명가량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엔 인권 최고 대표가 직접 참석을 한다면 북한의 인권 문제가 더 이상 뭐 지역 문제나 한반도 문제가 아니라 국제 현안이라 어떤 상징적인 그런 것도 좀 알리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뭐 트위터뿐만이 아니라 이 페이스북 계정도 만들었더군요. 그러니까 인터넷 사회 연결망을 통해서 이 문제를 국제사회에 좀 더 강하게 알리겠다. 뭐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간에 한국의 수도 서울 한복판에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현장 사무소가 문을 연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이 사무소가 왜 서울에서 설치되는 것인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의 북한 인권 사무소가 결정되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네. 아마 그 청취자분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2, 3년간 그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대단히 큰 목소리로 다뤄졌습니다. 특히 유엔에서 그런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그 유엔 북한인권현장사무소는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하는데요. 당시 그 COI가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인권 피해자 등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자료 축적을 위한 현장 기반 조직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데 추진되어 왔고요. 이런 권고에 따라서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직접적으로 그 인권 피해자들인 탈북자들과 북한 인권 운동을 하는 민간 단체가 가장 많은 한국을 최적의 입지로 보고 그동안 그 한국 정부와 작업을 벌였고요. 이런 요청을 하고 그 같은 요청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여서 열리게 된 건데요. 앞으로 그 서울의 북한 인권 사무소는 크게 두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첫째는 그 북한 인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건데요. 사실 그 북한 인권 정보를 수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북한을 직접 방문해서 그 현지 사정을 보고 또 관련 그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 정부가 아시다시피 그 유엔 그 인권 관리제 그 방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전 세계에서 탈북자가 가장 많고 또 자료 축적이 잘 된 한국을 사무소를 연 건데요. 지속적으로 아마 그 현장 관리들이 그 탈북자들과 만나서 면담을 할 것 같고요. 예. 그 밖에도 이 사무소가 그 유엔과 탈북자들과 국제사회를 연결하는 그런 중요한 통로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탈북자들이 그 상당히 그 비참한 북한의 인권 현실을 그 국제사회에 호소를 하려면은 뉴욕 또는 제네바 이런 쪽에 가서 그 설명을 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긴 했는데요. 이번에 서울에서 그 사무소가 열리니까요. 당장 그냥 저 외국을 가지 않고 그냥 서울에 있는 사무소를 방문해서 자료와 이런 면담을 통해서 그 하게 되면은 바로 유엔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중요한 통로가 될 전망입니다.
네. 국제 보편성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다라는 쪽과 또 남북 대화에 있어서 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 한복판에 들어서는 것은 또 남북 대화에 여러 가지 좀 걸림돌이 되지 않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미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암울하다 이런 표현을 줄곧 사용하면서 우려를 표명해 왔었는데 이번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 미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예,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사무소 개소와 관련해서 저희 VOA가 국무부에 그 논평을 요청을 했는데요.
네.
짤막한 논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에 사무소가 개소되는 것을 welcome, 환영한다 이런 입장이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은 그동안 유엔 인권 이사회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라든지 유엔 총회 이런 여러 현장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또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최근에는 북한 핵 문제뿐만 아니라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조점을 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 그리고 북한 정권의 책임이 있는 그런 인권 가해자들을 그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당연히 서울에 북한 인권 문제를 감시하고 또 증거 보존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현장 사무소의 개소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이죠.
예. 반면에 북한 정부는 그동안 이 사무소가 설치되면 공격도 하겠다 뭐 이렇게 위협을 계속해오지 않았습니까?
사실입니다. 그동안 그 북한은 그 현장 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하면서 여러 가지 그 위협 또는 공갈 이런 것을 해왔는데요.
예.
그 단적인 예로 북한의 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저희가 줄여서 조평통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지난달 29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그 서기국 보도를 냈습니다. 조평통은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 유엔 북한인권사무소의 서울 설치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을 했고요.
네.
또 최근에도 그 이와 비슷한 그 위협과 그 반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북한의 탈북 난민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유엔 난민기구가 6월 20일 세계 난민의 날에 맞춰서 해마다 전 세계 난민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번에 탈북 난민 현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계가 됐습니까?
예, 그 유엔 난민 보고서 그 이 제목은 국제 동향 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사실 북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난민 현황에 대해서 집계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우려를 하는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난민이 6천만 명에 달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사실상 난민 수에 대한 공식 집계가 있은 이래로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국제사회에 지금 떠돌고 있다는
네.
거죠. 그만큼 지금 국제사회 현실이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리비아 사태라든지
네.
전 세계 각처에서 말하자면 분쟁 내란 그리고 폭정 이런 것 때문에 난민들이 자국을 떠나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네네.
그 중에서도 이 북한에 대해서도 여러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말 현재 기준으로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난민 자격으로 살고 있는 탈북자 수가 1,282명에 달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뿐만 아니라요. 또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서 망명을 신청하고 대기 중인 탈북자도 240명에 달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난민 지위를 받거나 또 대기 중인 탈북자들을 모두 합하면은 1,522명이 되고요.
네.
작년보다는 다소 줄어든 숫자이긴 하지만 사실 이 북한에서 그 탈북해서 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계속해서 국제사회 주요 문제로 그렇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네. 뭐 탈북 난민뿐만 아니라 세계의 난민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가장 많다는 것은 참 국제정세가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얘기도 되겠고, 이 조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강제로 이렇게 정착해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난민 입장에서도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북한에 살다가 탈출한 탈북자가 1,500여 명이라는 얘기인데, 실제로 알려진 탈북자 규모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한 가지 그 좀 그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네, 네.
그 난민과 탈북자입니다. 저희들이 얼핏 생각할 때는 탈북자가 난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엄밀하게 규정을 하면 난민과 탈북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난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 분쟁이나 정치적 박해 또는 가난 등을 이유로 그 해외에 나와서 떠도는 사람들이 난민이고요.
네.
탈북자는 그러니까 그 난민일 수도 있고 난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아, 무슨 여행관이 탈북자가 지금 서울에 한 3만 명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요. 탈북자 중에 이미 와서 그 한국에서 주민등록을 취득하고 이러신 분들은 난민은 아닙니다. 이미 한국 국민이 된 거죠. 그리고 다만 한국 국민이 되기 전에 또는 중국이나 제3국이나 이렇게 떠도는 분들은 난민인 겁니다. 그래서 그 난민 숫자가 지금 저 알고 계신 것보다 상당히 작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말씀한 대로 그 난민 지위를 받았거나 또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탈북자만이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정착한 한 2만 8천여 명의 탈북자는 그러니까 유엔의 이런 공식 그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은 헌법상 이제 북한을 자국 영토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이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고 한국 국민으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제적인 난민 통계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이 남북 대화에 나설 뜻을 밝혔다는 소식에 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5일이었죠. 공화국 정부 성명 형식을 빌어서 입장을 밝혔는데, 먼저 북한의 성명 내용부터 요약해 주시죠.
예, 지난 15일이라면 남북한이 과거 김대중 한국 대통령 그리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간의 남북한 첫 정상회담이 열린 게 2000년 6월 15일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합의가 나왔던 게 6.15인데요.
네.
그때 그 6.15 공동선언일에 맞춰서 북한이 이 공화국 정부 성명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입장은 분명한 거죠. 남북한 간이 다시 6.15 공동성명을 발표했을 때 그 정신을 살려서 한번 그렇게 관계를 회복해보자,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 장문의 이 북한 정부 그 성명은 제목부터 상당히 깁니다.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북남관계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야 한다.
네.
이렇게 긴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이 성명에서는 다섯 개 항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남북관계 그리고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자. 뭐 북한이 늘 해왔던 주장이고요.
네.
또 체제 통일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한국의 흡수통일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런 주장이죠. 또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아울러서 이 남북관계 개선에 유리한 분위기 마련,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5.24 한국 정부의 대북 제재 조치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그리고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6.15 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실천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다섯 가지 얘기들을 입장으로 천명을 하면서 북남 사이에 신뢰하고 화해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을 개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미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공화국 정부의 성명이다라고 하는 다소 이례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성명이고, 또 이렇게 그동안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놔야 된다. 그동안은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여러 차원의 대화에 대해서 전혀 응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은 부인을 하고 또 부정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다시 그 나름대로 대화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 태도 변화가 아니냐, 이런
네.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 정부의 대화를 제의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명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북한의 이번 정부 성명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것은 그야말로 지금 지난 그 올해 내내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 남북 간의 상당한 긴장과 교착 국면이 계속됐습니다.
네.
그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북한과 그 대화를 제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계속 그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각종 그 입에 담지 못할 비방, 중상 이런 걸 해왔고요. 대화 제의에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해왔습니다. 따라서 네. 그 교착 상태가 계속되어 왔는데요. 그야말로 그 한 하반 1년의 그 절반 6개월이 거의 다 지난 그 상황에서
네.
그 최초로 그 대화할 듯 대화와 협상을 우리가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그런 표현을 써가면서 그 얘기를 해왔는데요. 다만 이것이 아까 얘기한 그 한 네다섯 가지 여러 가지 그 이걸 뭐 전제 조건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몇 가지 그 어떤 대화와 협상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의 그 북한 측의 요구를 그 언급한 게 있습니다. 예를 네. 들어서 북침 전쟁 연습을 하지 마라. 또 비방 중상을 하지 마라. 또 6.15 선언을 존중해라. 이런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요.
네.
그 과거보다는 좀 진일보한 이런 그 형식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화와 협상을 언급했다는 뜻에서요.
네.
그러나 아직도 그 한국 정부가 그동안 여러 차례 그 제의한 그 제의에 대해서는 가타부터 얘기가 없기 때문에요. 전보단 좀 낮았지만 이것을 바로 그 대화와 협상의 그 테이블로 나서겠다는 어떤 그 구체적인 공식적인 그 언급으로 보기엔 조금 미흡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미한 연합군사훈련 중단, 또 대북 5.24 조치 해제 등 상당히 많은 조건을 다룬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한국의 통일부는 사실 이런 북한이 밝힌 다섯 개 항을 전제 조건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맥락에서 이런 것을 부당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
부당한 전제 조건을 내세우지 말고 당국 간 대화의 장에 나와라. 이것이 통일부의 공식적인 논평입니다.
네.
그렇지만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또 개별적으로 다른 논평에서는 이것이 진일보한 것이다. 그전에는 사실 최 기자가 얘기한 대로 대화 제의에 대해서 한국 측에 묵묵부답으로 응답을 안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이 어쨌든 대화 협력의 얘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 것이 진일보한 것이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홍영표 장관은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 전제 조건을 내세운 거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체적인 북한의 이 성명에 북한 정부의 성명의 문맥을 보면 이것을 반드시 전제 조건으로 해석해야 네.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네.
전제 조건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한국 정부, 그러니까 통일부의 공식 입장은 그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고 또 예전에 그 1월 달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했던 신년사 내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북한이 이 시점에서 공화국 정부 성명, 그러니까 6.15 선언 15주년을 맞아서 정부 성명을 통해서 대화 제의를 한 것,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의도는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예.
가장 큰 계기는 역시 6.15 공동선언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15년 전에 그 한국의 그 김대중 대통령하고 그 북한의 그 김정일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그 분단 사상 처음으로 남북 정상이 평양에서 머리를 맞대고 남북 간의 그 대결과 반목을 중단하고 화해와 협력의 관계를 만들자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6.15 선언이 그 상당히 중요한 남북 관계의 그 이정표가 됐던 건데요. 그 뒤로 그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그 남북 관계는 여러 상당한 교착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도 그 6.15 15주년을 맞아서 더 이상 가만히 침묵을 익히기도 뭐하고 또 그렇다고 대화를 반드시 먼저 받아들일 경우에는 마치 남한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소지가 있었을 겁니다.
네.
따라서 그동안의 북한의 모든 입장을 다 총정리해서 하나의 그 입장을 표명한 게 아닌가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게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지냈었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한 매체와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북한의 대외적 환경이 썩 좋지 않은 게 대화를 제의한 주요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돌파구 마련을 위해서는 남한과 대화를 해야 하는 지금 상황이고 지금 북중 관계가 별로인 데다가 북러 관계도 북한 입장에서는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에서 열린 2차 세계대전 승전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북러 관계에서 별로 기대할 게 없는 증거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무기체계인데 러시아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북중 무역 관계에서 너무나 그 무역 적자 상황이 크기 때문에 돌파구 차원에서는 남북 관계가 좀 이 시점에서 개선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두 기자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북한의 내부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 또 러시아의 관계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미국에 대해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던졌지만 전혀 그 미국에서는 반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핵 문제가 우선이고 그리고 핵 문제 비핵화에 관련해서 진정성이 있을 경우에 대화를 하겠다. 그리고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은 사실 미국과도 상당히 그 대화의 가능성을 멀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곁으로는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얘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비핵화는 이제 더 이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다른 주장을 펴고 있고요. 네. 미국과 그래서 대화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와 중국뿐만 아니라요. 또 내부적으로도 사실 경제가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내부의 자원은 이미 한계에 차 있습니다. 네. 내부적으로 동원해서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이미 막혀 있는 상황이고 외부의 투자 유치도 어려운 그런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경제 협력을 이끌어내고 하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그런 현실이 아니냐. 한국에서는 이런 분석들이 사실 굉장히 지배적인 그런 분석입니다.
네, 뭐 사실 뭐 진정성 차원의 얘기일 것 같은데 정말 북한이 그런 의도라면은 대화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국제적 고립이나 공포 정치로 인해서 불안정한 그런 정세를 그 단기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좀 더 그 상황을 지켜봐야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지난달에 북중 접경 지역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 국민 두 명을 지난 17일이었죠. 판문점을 통해 남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것도 뭐 대화 분위기 조성하려는 그런 의도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까요?
뭐 대화 분위기용인지는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그 남북 간의 그 경색되고 또 냉랭한 관계에 비하면 상당히 그 긍정적인 소식인 것은 분명합니다. 네. 지난달에 그 불법으로 북한에 들어갔던 혐의로 억류됐던 한국인 두 명이 지난 17일이죠.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의 그 당국에 인계가 됐는데요. 네. 그 한국의 그 보도에 따르면은 이들 두 사람은 그 올해 그 59살인 남성 이모 씨와 51살인 여성 진모 씨인데요. 부부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인지 그 북한에 그 들어갔다가 북한의 조사를 받고 그 17일 날 그 오전에 그 남쪽으로 넘겨졌는데요. 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이와 관련해서 그 북한이 이런 그 좀 애매모호한 상황으로 그 들어간 그 한국 국민을 억류하고 있어 봐야 북한 당국에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넘겨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그야말로 그 대화의 어떤 분위기 조성용을 노린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두 명만 지금 아직까지 북한의 그 두 명을 빼고도 이제 왔으니까 아직도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또 주원문 씨 등 네 명의 한국인들이 아직도 북한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보면 좀 나머지 네 명도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이제 석방을 했다면은 좀 더 진정성 의도에 좀 더 좀 남한 정부의 대화를 좀 압박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겠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실 좀 더 확실한 북한 측의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 남북 간의 그 오랫동안 대화가 교착 상태에 있고 전혀 진전을 이루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은 서로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아, 이 두 명을 아, 그 이제 말하자면 인도한 거에 대해서 자, 이것은 별로 그 붙잡고 있어 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풀어준 것이다. 이런 맥락의 해석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사실 남북 관계에서는 진전을 이루기 어렵습니다. 아, 일단 두 명을 풀어준 것에 대해서도 아, 나름대로 성의를 보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자 네. 만나서 나머지 네 명의 그 한국 국민 안위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이걸 대화의 계기로 삼고 적극적으로 나가지 않고 의도에 대한 분석을 하고 네. 그래서 서로 상대방의 진정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 사실 교착 상태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네. 그런 게 전문가들이 대체로 분석입니다.
네. 뭐 역으로 보면 한국 정부가 대화 지금 하자 제일 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북한 정부가 또 다른 조건을 내세운다면 그때 가서 또 이제 전제 조건이라든가 의도가 좀 더 색깔이 드러나지 않을까 명암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이제 상반기 올해 상반기가 이제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좀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가 풀릴 수 있을까요?
북한에서 그 조심스러움과 그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방금 그 얘기한 대로 북한이 그 정부 성명을 통해서 네. 그 대화와 협상이 어쨌든 뜻을 밝힌 것은 그 전보다는 좀 진일보한 상황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이 밖에도 나온 상황 또 서해 또 동해에서 여러 가지 군사적 동향 등을 볼 때 이거 하나로 그 남북 간의 모든 관계가 개선되고 대화가 재개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상당히 지금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1차 관문은 역시 그 올해가 그 광복 70주년입니다. 따라서 8.15 행사, 남북 공동행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지 않고 또 6.15처럼 그 유야무야 되거나 그 무산되면은 좀 하반기에도 좀 풀리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많은데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8.15 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남북 관계의 어떤 전망을 좀 더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얘기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뉴스 포커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의 미 워싱턴 포스트 신문 인터뷰 관련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하려다 중동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죠. 이 메르스 때문에 방미를 연기를 했는데 이 방미 관련해서 워싱턴 포스트와 미리 좀 인터뷰가 좀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중에 박 대통령이 북한의 공포 정치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북한의 공포 정치는 사실 북한 정권이 김정은 체제 들어서 그 고무부죠. 그리고 북한 정권의 굉장히 핵심 실세로 알려져 있었던 장성택 전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네. 전격적으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이후에 고위직들에 대한 공개적인 처형들. 비공개적인 처형들 이런 것들이 사실 보도를 통해서 계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상황을 공포정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북한의 이른바 공포정치에 대해서 다소 길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공포정치가 정권의 불안정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을 했고요. 네. 그러면서 이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지난 3년 반 동안에 무려 90명의 북한 관리가 처형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아울러서 이 공포정치가 단기적으로는 작동할 수 있어도 중장기적으로는 정권의 불안정이라는 씨앗을 심어서 증폭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박 대통령은요 이례적으로 최근에 탈북한 북한 노동당 간부의 말이라면서 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측근들조차도 생명을 걱정하고 있다 이런 말도 이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예. 자, 이 박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까?
네,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의 그 인터뷰에서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네.
한마디로 그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이외 지역에 비밀 핵시설을 운영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그 국무부 보고서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그러니까 IAEA 조사관들이 그동안 그 오랫동안 북한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역시 빨리 그 북한을 비핵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그 육자회담 얘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육자회담 당사국들이 북한에 더욱 압박을 가해서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유도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앞서 북한의 공포 정치 얘기가 나왔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공포 정치 계속하게 되면은 민심이라든가 관리들의 그런 마음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이나 어떤 국제 사회의 어떤 이런 공포 정치에 대한 반응이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사실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네.
이 공포 정치라고 하는 것이 북한 내부에서 고위직 인사들 또는 심지어 측근들에 대해서조차도 전격적으로 그 처형하는 일이 있고 또 이
네.
계급 주요직들의 서열을 자꾸 바꾸고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김정은 제1위원장의 이른바 통치 방식이라고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외부에서는 이것이 북한 내부에서도 여전히 그 정권의 안정성이 분명치 않다, 확실하지 않다라는 네. 점을 보여주는 그런 그 단초라고 네.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또한 그것이 공포정치라고 하는 것이 체제에 말하자면 자신감을 보여주는 김정은으로서는 정권의 권력의 공고화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거꾸로 그것이 그 말하자면 내부의 불만을 키워서 정권 체제의 불안정을 그 초래하는
네.
그런 일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사실 뭐 공포 정치 하면 뭐 그 정치 일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제와도 또 연관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이런 숙청 얘기들이 나오면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해 투자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그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북한 정세가 안정됐다고 했을 때 북한이 원하는 해외 투자 유치도 가능해지고 좀 더 그 무역 관계도 활성화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계속 공포 정치 얘기가 나오면은 아무래도 좀 투자가들의 마음에는 좀 투자를 좀 꺼리게 하는 그런 걸림돌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힌 미 국무부의 입장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not accept North Korea as a nuclear armed state. We call on North Korea to comply with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obligations.
예,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의 말을 잠시 들어보셨는데요. 우선 왜 이런 북한의 핵무장국 지위 얘기들이 나오는 것인지 북한 정부가 앞서 어떤 주장을 폈는지부터 좀 그 배경을 알아볼까요?
예. 사실 국무부가 미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별도로 이렇게 논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확인한 것은
네.
북한이 최근에 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공개리에
네.
이렇게 주장을 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북한은 나름대로 이 상원에서 국방수권법이라는 것이 발의됐는데요.
네.
매년 이것이 발의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북한을 핵무장국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이 실질적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북한이 그 적어도 10기의 핵무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 그리고 또 앞으로 5년 후 2020년이면은 많게는 100개까지도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추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런 그 현실적인 북한의 핵 능력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으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네.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맥락에서 국무부가 이런 그 성명을 낸 것입니다.
네. 뭐 실질적으로 정치적 맥락도 또 안보적 맥락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 국방부는 그 상대의 무기 체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검증까지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더라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이제 입장을 그동안 취해왔었는데요. 어쨌거나 상원은 국방수권 법안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핵무장국 사실상 핵무장국으로 봐야 한다 이런 이제 입장인데 그렇다면 미 정부는 북한 정부의 핵무장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입장으로 이제 봐야 할까요?
아, 그렇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분명하고 굉장히 일관됩니다. 그 북한을 절대로 그 핵 보유국으로 볼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이번에 다시 한번 그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재확인한 겁니다.
끝으로 이 김정은 정권은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는 이른바 병진 노선을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미 정부의 입장 어떤지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미국은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병행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핵 개발을 계속하는 한은 경제 발전은 불가능한 것이고 왜? 제재를 강화할 것이고 또 고립이 심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바로 지난주에도 다니엘 러셀 국무부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이 병진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장을 밝힌 것이 있는데요. 이 경제 개발과 핵 개발과 경제 발전을 병행하겠다는 이 북한의 병진 노선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예.
그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가 이 병진 노선에 대해서 이 같은 그 지적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한은 이것을 방치하지 않겠다. 말하자면 네. 외부의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는 상황을 그렇게 이루도록 그렇게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은 북한인권사무소가 23일 서울에서 문을 연다는 소식, 또 북한이 남북대화를 재개할 뜻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내용, 그리고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일축했다는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자,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윤국환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저 김영곤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